오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 과거의 사건, 과거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들이 현재 오늘날에도 연속적으로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동일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똑같이 연속적으로 동일하게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기록된 말씀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도 그대로 현재화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멸망되어질 이 장망성에 살고 있는 이 75세가 된 이 촌부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이 촌부는 후사가 없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 희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너에게 후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확실한 땅을 보여줄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희망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끊어진 후사를 이어주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희망은 이 아브라함은 75세 이전에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포기한 것을, 이 저버린 희망을 하나님은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편 22편 11절 말씀입니다. 들소의 뿔에서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드라마를 펼쳐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세상이 주는 희망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약속이요, 축복이요, 은총의 선물이요, 우리 소망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씨를 꺼버리지 않으시고 일으켜서 용광로처럼 이글이글 타는 왕성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스치면 부서져 버릴 것 같은 이 연약한 갈대 같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국의 아비, 복의 권원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꺼져가는 심지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던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그네같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하는, 방황하는 인생들을 안전한 포구, 안전한 집으로 정착해 하시는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방황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인생들, 이 표류하는 인생들, 이 망망대해에서 이 난파사처럼 표류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인생들을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언제나 길이 되셨고 나침반이 되어주셨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내비게이션이 되셨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현대는 이 현대의 문제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에너지와 동력은 있는데 모두가 이 엄청난 동력과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못한데, 복이 되지 않는데 탕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탕진하지 않도록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시는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한 가문의 그저 높은 사람의 한 가문의 어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한 가문의 조상을 전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차원 높은 은혜를 주셨고 차원 높은 것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생명을 수풀에 걸려있는 이 양으로 생명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 한 촌부를 복의 권원으로 우리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오기만 하면, 믿기만 믿으면, 의지하기만 하면 복이 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이 안 되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바꾸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아, 완전히 자신을 버리고 완전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완전히 예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습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떠나라, 버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아버지 집은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보루, 마지막 희망, 가장 든든한 뒷배, 언제나 기댈 수 있고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세상 줄을 놓는 순간, 세상 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수많은 방법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서 사람들이 0.1도 보탠 것이나 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서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메추라기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만나의 기적에 이스라엘이 어떤 노력이나 어떤 힘이 0.1이라도 더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 의존, 전적 신뢰, 전적 의탁한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 도움의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아주 재미나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여름 실과가 담겨있는 여름 과일이 담겨있는 광주리 두 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이게 뭐냐? 예 하나님 하나는 좋은 처음 익은 싱싱한 무화과나무 열매가 담겨있고 또 다른 하나는 먹지 못할 이미 썩어버린 부패한 그런 과일이 담겨있습니다. 하나는 썩지 않는 무화과 하나는 썩은 무화과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싱싱한 무화과 같이 그들의 생명이 회복되겠지만 내 말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은 이 썩어버린 희망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영원히 멸절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싱싱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이 무화과 부패하여서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이 무화과를 이 구별하시는 판단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어디에 두셨는지 24장 7절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심 썩어버린 무화과가 될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살아있는 무화과가 될 것이냐 그 판단의 기준은 전심인 것입니다. 오로지 전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절대로 양분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양분되지 않는 오로지 한 마음 절대로 분리되거나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님께만 쏠려있는 그 마음 이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 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 복잡하거나 분리되지 않는 오직 오로지 한 마음 전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 분리되거나 양분되지 않는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회복이 되어질 것이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쏠리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절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찬송가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요즘은 진심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옛날 번역에는 전심으로 전심으로 전종 목사의 전심이 아니라 전심 오로지 전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분리되지 않는 마음 오직 하나님께만 쏠려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여러분 이사야는 죄송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여러분 이삭은 보통 이삭이 아닙니다. 어릴 적에 제가 자라는 그 동네에 아들이 없는 한 부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60세에 세장가 들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더운 여름날에도 이 아들을 업고 다녔습니다. 체면도 뭐 부끄럼도 없이 금지 옥엽 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그 집안에서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보통 이삭이 아닙니다. 그냥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라 보통 도련이 아닌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오냐오냐 하고 키웠겠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이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 이 번제 사건을 그 어머니 사라에게 이 이삭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랬더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는 하고 그냥 너무 놀랐어.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일 이후로 돌아가 버렸다. 실제로 이삭 번제 사건 뒤에 사라가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문에서 이삭은 그냥 보통 이삭이 아니라 절대적인 어쩌면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토록 귀하게 자란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삭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은 그 순종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피어나지 보지 못한 꽃봉오리입니다. 이 꽃다운 나이에 이삭은 직감적으로 죽음을 직감합니다. 이삭은 그 억울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런 반항 없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버지의 결박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비상적인, 비상식적인 이 웃기는 이 살상극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말없이 묵묵히 그 부당함, 그 억울함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었고 이 이삭에게 역사하셨고 나타나셨고 이끌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너무너무 똑똑해요. 너무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이 똑똑함으로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이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하여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처럼 가장 메시아적인 삶을 살은 사람이 이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요즘의 가치로 보면 바보같이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주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에셋, 이삭은 이 싸움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베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베품은 자신을 선대하는 사람에게 베푼 것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 사단같이 덤비는 이 악랄한 자들에게 이삭은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심는 것마다 잘 되었습니다. 현대 농학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삭이 짓는 농사는 백배의 결실을 짓는 그런 훌륭한 농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서 훌륭하게 되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곡식을 심어서 그 근동, 고대 근동의 이름을 떨치고 모든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게 되어졌는데 이 곡식을 잘 심어서 농사가 잘 되어져서 그가 두려운 존재로 부상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두려운 존재로 부상하게 되어진 것은 그는 화평을 심는 자였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로 부상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무엇을 심는가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농작물만 심으려 하지 말고 돈되는 거 심으려고 하지만 하지 말고 정말 오늘 우리가 오늘 교회가 성도가 심어야 할 것은 화평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설교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이 사울과 도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도액은 악한 것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도액의 혀는 간사한 혀였습니다.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간사했습니까? 이 셋째어로 이 높당의 일가족 모든 제사장들을 말살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 자신의 야욕을 충족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결말을 시편 52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도에게 간사한 아침하는 혀는 자신의 생애의 바퀴를 불사르는 독이 되어지고 그 독이 결국 뽑혀나게 되어지는 뿌리채 송두리채 말라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의인을 차디크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의인이냐? 회개하는 자가 의인이고 누가 의인이냐? 복을 빌어주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집에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가 되어져서 그 잎은 청청하고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학기뽀르 악한 사람, 착하지 않는, 의인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독설과 저주로 심판의 말을 하고 있는 이 악한 사람들은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그 결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뿌리채, 송두리채 뽑혀서 말라 죽고 마는 그런 불행한, 불쌍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삭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일평생 화평을 심었고 그는 생이 다하는 순간 복을 심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사람이었고 항상 양보해버리는 덕을 심고 복을 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인된 그는 바보처럼 살았지만 믿음의 족장으로서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으로서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돌아오는 돌베개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신앙을 계승하고 십일조를 약속한 사람이 야곱이었고 이 야곱의 약속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십일조는 아브라함의 십일조를 계승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십일조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족장들 중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졌고 가장 많은 자손들을 낳았고 여러분 야곱의 업, 야곱의 이 복은 한 가정이, 한 가문이 민족이 되어지는 세계 역사에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자식이 총리가 되어지는 영광을 보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가 누렸던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장수의 복을 받게 된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그 자식이 하나도 허실되지 않는 모든 자식들이 다 열매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일평생 동안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지켜주고 보호해준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초상에 받았던 그 복들을 그대로 상속받았던 사람, 전무후무하게 그 허리에서 제사장에 나오는 그 복을 이 야곱이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약봉각가에서 드렸던 기도, 그 끈기 있고 사력을 다한 기도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방불케 하는 그런 기도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위기 순간에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이 심은 그 평화를 그대로 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란 원수되었던 형과 화해한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진정한 인생의 복이 여러분 모으고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은총은 바로 화해를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화해할 때, 우리가 맺은 원수를 풀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성인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신령한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아들 요셉에 관한 것입니다. 이 요셉의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서 끝나지 않고 요셉에게도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으로서 이 요셉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도 생생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하나님은 사면 초과에 되어진 그런 상태, 앞이 막힌데 캄캄한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늘 문을 열어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지나 수호지를 보면 영웅 호골들이 대부분 다 최후를 맞게 되어집니다. 왜 최후를 맞느냐면 마지막 담, 이 마지막 벽을 넘지 못해서 전쟁 근하다가 아무 곳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그 위경에서 실패하고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열리는 것이 삼국지 이야기고 수호지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 수호지랑 삼국지랑 다른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지막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꽉 막혀 있는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영웅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늘 문을 여셔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위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물에 빠뜨렸지만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해답 없는 누명 앞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길이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요셉의 하나님은 길 되심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그 돌짝밭에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 되심을 모세에게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이 막힌 감옥의 담 안에서, 막혀있는 그 우물 안에서, 억울한 누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요셉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노예였던, 종이었던, 죄수였던, 희망이 없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종된 자가, 죄수된 자가 1인 지하, 만인 지상, 총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하나님이고 이 요셉의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 후대 그 자녀들 삶 속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 이 요셉의 하나님이 여러분 일제 말기에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갈 만큼 주기철 목사님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핍박과 고난에 굴하지 않으시는 일사각오의 하나님, 이 주기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신앙에 문이 되어지는 표상이 되어지는 주기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손양훈 목사님의 하나님, 사랑의 원자탄, 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신의 아들,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두 아들, 미국 유학을 앞둔 그 아들을 여순 사건 때문에 공산당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 생때 같은 자기 자식을 죽인 양아들을,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 그리스도 정신으로 산 이 손양훈 목사님의 하나님은 사랑의 원자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여러분의 이름, 오늘 우리의 이름들은 어떤 하나님인지 이 분명한 확실한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탄탄한 간증은 하나님과 우리를 불리하게 하지 않는 무한한 힘과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란 부모의 하나님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부모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가 만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계대되어지는 전해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받은 축복, 경험한 기적, 받은 은사를 그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을 전달해야 한다는 소명적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함축됐다는 사실을 오늘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잘못 믿는데 그 자식에게 선한 믿음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부모가 본이 되어야 여러분 신앙의 계대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의 전달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힘으로 누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그 성장은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자랍니다. 하지만 목사님과 관계성이 깨어져 버리면 목사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설교보다도 성도와 설교자의 관계성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유지되어져야만이 비로소 설교가 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성도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귀에 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사이가 좋지 않는데 그 아버지가 주일날 교회 가자 하면 그 자녀는 반감만 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우리 신앙이 바르게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목사 초년 시절에 어느 날 밤에 저희 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사시는 분인 줄 알고 찾아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갑시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따라가서 그 장로님 계시는 교회 한 그곳에서 한 목회를 한 10년쯤 했습니다. 그 교회 부임해서 설교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보면서 설교하는 지를 못했습니다. 한동안 이 오른쪽 보고 설교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장로님이 저보고 오라 했는데 이 장로님이 맨 오른쪽에 앉으셔서 팔짱을 턱 끼시고 인상을 찌푸리고 앉아 계십니다.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안 봤습니다. 한동안 안 본 것 때문에 습관이 되어져서 오른쪽을 보기가 상당히 거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 가정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크게 났습니다. 차는 폐차하고 권사님은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오래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울먹이십니다. 목사님, 원래 농사는 포기해야겠습니다. 일손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겠습니다. 아무리 노블 해도 노비 없습니다. 이제 막 포도꽃이 피어나는데 이때 손보지 않으면 이 시기에 놓쳐버리면 농사는 타임인데 이 타임 놓쳐버리면 농사 헛것입니다. 이제 포기하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만 보니까 이 차도 보험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 폐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원 다니기도 어렵고 권사님 찾아가보기도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이 차 마련되실 때까지 제 차를 타고 다니십시오 하면서 키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누라는 빌려줘도 차는 안 빌려준다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누라는 못 빌려줘도 차는 빌려드리니까 타십시오 하고 빌려드렸습니다. 장로님 농사 포기하지 마십시오. 권사님 태어날 때까지 제가 돕겠습니다 하면서 경운기 몰고 장로님 뒤에 모시고 온 밭을 다니면서 농약 치고 그의 농사는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느 날부터 이 장로님께서 팔짱을 끼고 인상을 턱 짚으리고 그렇게 계셨던 그 모습이 변해버렸습니다. 이 팔짱을 턱 푸시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찬송할 때 박수도 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오른쪽으로 안 보던 게 보게 되어졌더랬습니다. 제가 그 교회 사임하고 나올 때입니다. 그 장로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교역자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지 마시고 1년만이라도 있다가 가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안 잡겠습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관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와 목회자, 부모와 자녀, 이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 목사님과 관계를 애써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설교를 듣는 것과 일주일 내내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의 그 들려오는 설교는 너무나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이 역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질과 우리가 누린 기회, 이 기득권들을 물려주려 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고 우리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신앙의 대물림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 자식에게 엄청난 빛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 불행한 가정, 더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우리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